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조금 뛰어넘어서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다시금 좀 뛰어넘어서 5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난 9월 11일 사건이 있은 이래로 이 나라에 새로운 비구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땅을 어떻게 하면은 잘 이 테러범으로부터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겠는가. 홈랜드 시큐리티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고 그리하여 이 나라를 향하여 오는 여러 테러범들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 나라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기관입니다. 전에는 이 미국이라고 하면은 이 땅은 도무지 누가 손댈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그 안전한 그러한 곳이라고 여기며 좀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고 생활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월 11일이 있은 그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비행장에 가보든지 또는 관공서에 가보든지 그전과 다르지 않은 그 삼엄한 경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러한 테러의 공격 앞에서 잘 지켜나가기 위하여 신경을 쓰고 깨어있는 것, 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9월 11일과 같은 실패의 경험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9월 11일과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 역사는 9월 11일의 역사입니다. 아담이 그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하여금 지혜롭게, 그로하여금 의롭게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그를 지어주었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그를 공격하였을 때에 그가 참혹하게 그 앞에서 쓰러진 역사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갔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부인을 자기의 아내를 부인하고 그리하여 그 삶 가운데 극한 어려움에 떨어졌던 그러한 경우들을 두 번이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다윗의 경우에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바세바의 경우에 범죄하고 그가 크게 낭패를 당하였던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왕,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의 생명의 연장함을 받고 기도로서 외국의 군대들을 쳐부실 수 있었던 이러한 기도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후에 오히려 자만하여 그 나라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던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사용하여서 저 사람들이라면은 절대로 쓰러질 수 없다고 그 사람들은 안전한 데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시험을 당하여 거기에 넘어져 있고 그에 따르는 값진 대가를 치른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하루쯤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는 그것도 그러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그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다른 제자들과 다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그에 대하여 선뜻 대답하지 못할 때에 주는 그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 하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이외에 무리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사람은 이 베드로 외에는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던 베드로였지만은 또한 그 자신도 자신하였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옥에 갇힐 준비도 되어 있고 죽는 데까지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가장 필요로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버림을 받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시간에 베드로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너도 예수님과 한패라고 할 때에 나는 그를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하는 이러한 그 처참한 자리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저 아담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히스기야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험이라고 할 때에는 오늘날 주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얘기할 때는 그걸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temptation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유혹이라고 우리말로 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여서 잘못된 대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의미로 오늘날 이 말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것은 어떠한 사람을 우리 말 그대로 의미하는 대로 이 사람이 참된가, 이 사람이 든든한가 두려워보고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시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순전한가, 참된가, 이것에 거짓된 것이 섞여 있지 않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내가 너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너의 나를 향한 사랑이 참된가를 내가 한번 두드려보기를 원한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정하는 그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할 때에 그 시험은 그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두드려보며 그것이 나타나도록 참된 가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었습니다. 욥에게 오는 시험이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험 가운데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이 사람의 믿음이 참된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시는 시험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연약하여서 잘못된 행위를 통하여서 그에게 다시금 속박된 자리로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며 우리 주위에서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이라고 할 때에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이 참된가를 알아보기를 원한다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또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베드로에게 오는 시험에 대하여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원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시모나, 시모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모나, 베드로야, 보라, 사단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사단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이 제자들을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내가 너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였다. 사단이 너를 향하여 특별히 공격하면 내가 쓰러질 것이 보이기에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있을 베드로를 향한 그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사단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교훈으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마귀가 밀가부릇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믿는 사람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실패한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험의 보편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험은 보편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나에게 새 사람을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완전한 의로움을 나에게 입혀주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의 보좌가 우리의 자리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받는 자리에 떨어질 수가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숨어 있는 죄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깃들인 죄악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이렇게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들은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따라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맡기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움을 얻고 완전한 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완전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도록 맡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죄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온전히 여러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거기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참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때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 사도는 이미 구원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하여금 거룩함을 알게 하여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때가 있다. 내가 이것을 행할 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악이 이것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모든 사람을 다스리며 모든 사람을 그 가운데 영향을 주는 이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 사도였지만은 그가 그 삶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만은 나에게 또한 악이 함께 남아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 내 마음 속에 남아있는 한 다른 법이 그 내 속사람의 그 다른 법과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죄악이 그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내 마음 속에 깃들인 죄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뼈저리게 여기에서 경험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나는 이제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떨어질 수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는 이제 완전함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죄악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산 가운데 모든 것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죄를 정복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죄악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보실 수 있고 아실 수 있는 분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깃들인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며 그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던 그 죄악,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숨어있었는가? 먼저는 자신을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그의 뜻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을 그리스도보다 사랑함이 있었던 것을 그 시험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짝 붙잡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험악하게 잡혀갈 때에 자기의 안전을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며 이제 침뱉음을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며 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러한 조롱을 받을까봐, 나도 그러한 고통을 받을까봐 멀찌감치서 예수 그리스도는 추위 가운데에 그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나는 따뜻해야 되겠다. 나는 평안해야 되겠다. 불을 피워놓은 그 옆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멀찌감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던 자신을 시험 당하였을 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송하지만은 그러나 제 자신이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으로 그리스도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행여나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며 내 자신의 안전함과 내 자신의 평안함을 위하여서는 그리스도를 좀 멀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죄악된 요소가 우리 가운데는 남아있지 않는가? 베드로의 마음에 그것이 있었다면 우리 마음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의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열심보다 너희의 육체를 돌아보며 육체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을 없애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쓰러져 보았기에,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하였을 때에는 내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그를 사랑하는 사랑밖에는 나를 향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를 향한 시험이 왔을 때에 처참하게 그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하였는가가 드러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었던 죄악을 우리가 다시금 들춰본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기를 더 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섰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욕하고 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놀림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기도 따돌림을 받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편이요.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하고 나도 당신들처럼 저 사람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자기 가운데 남아있던 것을 여기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발견했다면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걸어가는 길을 따라가며 세상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함을 받으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발견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주의하기 원하는 것은 행여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정함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하는 칭찬을 받으려고 행여나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 되고 그것을 향하여 일해 나가고 있다면은 베드로의 그 심정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그 일이 귀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보며 사랑을 베풀고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며 힘쓸 때에 그것이 귀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할 때 행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베드로의 그 죄악된 마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부탁하는 것은 저를 의식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전화 받는 가운데 항상 좀 어려움을 느끼는 그러한 전화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내가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이렇게 좀 헌금하려고 합니다. 좋은 의미로 그 전화해 주신 줄 압니다. 그러나 헌금은 저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가 보라고 어떠한 헌금을 하든지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어떠한 그 섬김을 하였다면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에게 대가를 주실 수가 있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할 때에만 여러분의 섬김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가운데 자신을 사랑함이 그리스도를 사랑함보다 더 넘치는 순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기를 원하며 그들과 한편이 되려고 안쪽으로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은 이 부분을 똑같이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이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나는 낫습니다. 나는 비록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넘어질지 모르지만은 나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곧 그의 죄악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나 자신이 주님을 더 섬기며 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남보다 더 이루었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은 그로 하여금 형편없이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앞잡이가 된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그가 범하였지만 자만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섬기기를 원하였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돌이킴을 받았을 때에 그가 참으로 교훈을 받고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후에 그 베드로의 변한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전에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너는 언제든지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 모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사랑.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겸비하여진 그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악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러한 자만심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하는 그러한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 시험이 찾아오고 그것에 넘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있었던 죄악된 그러한 것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그것을 그저 습관적으로 행해나가는 타성에 젖은 생활을 해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라고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그에게 거듭 부탁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너무 마음이 슬프고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다 소화할 수도 없고 너무도 괴롭고 너무 슬픕니다. 그가 잠들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생활의 습관적으로 그저 일상적으로 그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그저 잠든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모양은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그에게 죄악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때 베레스 우사의 경우를 생각했습니다. 우사라고 하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그가 해나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그것을 그저 심상하게 생각하고 뭐 이거 별반 그 중요한 일이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그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섬겨나가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들어서 옮기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수레를 잘 짜가지고 그저 잘 모셔도 관계없다. 교회가 땅에 떨어지라고 할 때에 이 교회에다가 손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붙잡지 않고는 이 교회가 상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가 교회를 붙잡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지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그저 심상한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저 습관적인 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로하여금 쓰러지게 하는 그 죄악된 습성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죄악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고 앞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다르다고 하는 이러한 자만심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저 습관적으로 그것을 그저 보통 세상의 일과 다름이 없는 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타성에 젖은 생활 가운데서 섬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게 하고 시험에 떨어지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주의를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시험을 당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미 우리가 생각한 대로 31절 말씀에서 사단이 밀가부려도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사단이 그 믿는 자들을 밀가부려도 하려고 여러분들 전에 한국에 계실 때 그 밀을 갖다가 티에다가 놓고 이렇게 까불러가지고 측정이는 날아가고 그 아래 이제 밀이 모이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릴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흔들려고 던지고 괴로움을 주려고 우리를 향하여 청구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마귀의 공격이 관계없다. 나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내가 보았고 내가 또한 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보았기에 마귀를 내가 이길 수가 있다고 그가 장담하였지만은 그러나 마귀는 참으로 교묘하고 참으로 강한 자인 것을 그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느냐? 깨어 있어라.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청구하였고 이제 삼키려고 두루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참으로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이 사탄의 하는 일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우리가 보통 요즘 그 한국의 그 붉은 악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악마 할 때는 뭐 이렇게 그 이빨이 좀 길고 그 뭐 머리에 좀 뿔이 나고 이러한 도깨비 같은 그러한 악마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나타났던 사탄, 교묘합니다. 친구같이 나타납니다. 참으로 그를 생각하는 사람처럼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네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무엇인가 더 알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너에게 더 큰 기쁨이 있겠느냐. 친구처럼 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던 사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그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난다고 성경은 주의하고 있습니다. 꼭 빛의 천사처럼 그저 보아서는 야 훌륭하다. 굉장한 능력을 행한다. 굉장한 기적적인 역사를 행할 수가 있고 참으로 그 믿을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 그를 보고 따라가기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서 살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교묘하고 이렇게 강한 사탄, 아담이라도 쓰러진 사탄, 다윗도 그 아래 쓰러진 사탄, 베드로도 그 앞에 쓰러진 사탄이라면은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또는 이러한 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이러한 공격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있는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도들이 혹 우리에게 있는가? 성경은 그것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보편적으로 다 온다고 한다면 또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에 나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시험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 시험에 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나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주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활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능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예정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활해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어떻게 오늘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가 그리스도를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할 때에 하늘의 일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좌우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에만 집착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일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가볍게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온갖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조그만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베드로에게 온 시험은 크고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계집종이 당신도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과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가 내가 안다고 대답했다고 해가지고 그에게 그가 마지막에 죽은 죽음 이상의 어려움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나를 생각하며 나의 평안함과 나의 안전함을 중심으로 생각하였을 때에 주님을 부인하는 죄악 가운데 그가 시험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생각하기 원하며 내가 그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는 첫 번째 방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을 이미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대하여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어느 부분에 이러한 마귀의 공격이 오고 있는가 유의하며 깨어서 그것을 방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에 대하여 예리한 눈을 가지고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마귀가 여러분들의 공격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마귀가 가지고 오는 공격입니다. 또는 마귀가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여러분을 가르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거기에 어긋남이 있다면 아무리 천사와 같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의 공격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어서 살필 것은 이러한 마귀의 공격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경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면은 구경꾼이 되게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인 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경꾼의 자리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손을 내밀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입니다. 자기의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야 우리 거기 그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 저 사람 구경하러 가자. 저 사람 하는 능력을 보자.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어떠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구경하는 자리가 된다면 노래하는 사람을 구경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면 그것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예수 믿는 생활은 구경꾼의 자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싸우는 자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싸우고 내가 신앙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느 곳에서도 구경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현란한 쇼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으로 구경하는 자리에 그저 평안히 앉아 있게 한다면은 그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것을 좋다고 따라가더라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경꾼으로 여러분을 남아 있도록 그리하여 그 자리가 평안한 자리로 여겨질 수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 마귀의 공격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40절 말씀을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는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지난번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마귀도 잘 압니다.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엎드려 보았을 때 베드로의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항상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들이 TV를 보든지 어떠한 비디오를 보든지 어떠한 소설책을 보든지 밤을 새워도 정신이 반짝반짝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더 보자! 시간이 가는지를 모르면서 재밌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들을 물려놓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보자. 엎드리니까 갑자기 잠이 쏟아집니다. 갑자기 피곤합니다. 아이고 지금은 안되겠다. 조금 나중에 좀 내 몸이 평안해지면은 그때 기도해야지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구나. 마귀의 공격입니다. 육신이 연약한 뜻입니다. 그때 이겨야 됩니다. 정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겠거든 그 자리에서 잠시 엎드려서 자는 한 있더라도 그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엎드렸을 때 몸이 너무 피곤하면은 그 몸과 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몸으로 하여금 잠시 쉬게 하고 그러나 나는 너로 하여금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할 수 없다. 내가 너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들겠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할 때 마귀에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엎드려 보려고 할 때 그때 세상에 갑자기 급한 일들이 쏟아져 생깁니다. 전에는 전화도 울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하는 사업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큰일 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되겠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장 급한 것이 있다면은 내가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도 조금만 이제 가게를 하면서 극하게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뭐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뭐 그게 안 되겠으면 안 되고 그저 나는 기도하게 됐으니까 오늘은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다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끝나고 이제 한두 시간 후에 이제 전화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됐냐. 다 지나갔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곤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려고 할 때 분명히 공격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큰일 난다. 너의 생명은 이제 끝이다. 너는 죽었다. 하는 그러한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엎드리기를 원한 시간이었다면은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문제를 맡아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도할 시간입니다. 어렵고 급한 사정이 있기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나갈 때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공격하는 그 마귀의 공격이 있다면은 세상의 연락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생활에 방해를 가져옵니다. 내가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 내가 요것 시간, 거기에다가 투자하다 보니까 내 기도할 시간이 손해보고 있다. 그것은 마귀의 도구로 여러분이 사용함을 받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도 나의 기도 생활에 그 손해를 보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내가 좀 피곤해서 좀 잠들어 보았더니 그 결과는 처참한 그 실패였습니다. 패배였습니다. 그처럼 그 삶 가운데 참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보통 그러한 부인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하는 그 말의 반대가 부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과 관계없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을 때에 그가 얼마나 참담했는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돌아볼 때에 그때 그 눈을 바라보던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던지 그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그가 일생을 통하여서 그 순간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잠시 평안하려고 기도를 쉬었더니 내가 그 뼈저린 아픔을 가졌다.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 시험을 이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시험에 떨어진 적이 있었고 여러분도 시험에 떨어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시험에 떨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로부터 또한 회복하는 길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험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 사랑함에 있기를 원하였지만은 요 근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전에는 사랑하며 지날 수가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봤을 때에 같이 있기가 싫고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전에는 즐거움이었지만은 이제는 무겁고 그것이 짐이고 괴로움이 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며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러한 시험 가운데 들어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생활 가운데 극한 고통 가운데 그러한 시험에 떨어져서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은 거기로부터 나올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그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기를 원하며 따라 나가는 자는 시험에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도 그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할 길을 반드시 준비해 주시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주님의 기도가 항상 그에게 역사합니다. 비록 그가 넘어진 듯 하지만은 베드로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넘어진 듯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넘어진 듯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금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기에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잠시 뒤로 물러가는 수 있을지 모를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영원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또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겸비하여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였기에 길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시험 당하는 자리에 있는가? 젊은 사람들 특별히 너희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그 넘어지게 하시고 넘어진 자리에 남겨주시지만은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그 시험 가운데서 회복함을 주십니다. 또한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입니다. 누구나 시험에서 벗어날 때에 회개라는 관문을 통하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2절 말씀. 베드로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길입니다.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내가 나의 속에 있는 죄악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교묘한 것이고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넘어졌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였을 때에 거기에 회복의 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벗어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항상 주님을 계속 바라보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눈은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비록 세상 사람들의 그 인정함을 받기 위하여 그 마음이 그 죄악된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눈만은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6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심을 그가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생각했지만은 여기에서 베드로를 보셨다 하는 그 단어가 우리 말로는 그 뜻을 그 그냥 쳐다보았다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원어로 가서 볼 때는 그 뜻이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자세히 바라보고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오며 당신이 과연 그 메시아입니까?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보시던 그 보심을 그가 고통 가운데에서 쓰러지고 그리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저주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강한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그를 위로하시며 그를 싸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그가 보았을 때 거기에 회복의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쓰러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여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을 붙들여 일으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험으로부터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61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그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을 때 그에게 믿음이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32절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참으로 시험으로부터 놓여나기를 원했다면은 그가 다시금 그를 부르신 일에 돌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적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시험받은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부흥의 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회복의 길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서는 시험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저 뭐 믿는 사람들 뭐 별반 다른 거 있는가? 뭐 우리나 똑같지 않는가? 뭐 조그만 시험이 와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죄짓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시험을 올 때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데 그 근원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할 때에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에 잠시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야 받을만 하다 내가 믿었다 그리하여 거기에 무언가 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바위 위에 그 씨가 뿌려져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조그만 시험이 와도 금방 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시험을 견디며 싸우며 이기는 것이 참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말씀 행치 않아도 괜찮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시험이 올 때에 비바람이 칠 때에 그 무너져 그 상함이 클 것이를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서는 그저 겉으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주 시험에 넘어지고 시험이 올 때마다 실패한다면은 나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좋은 밭에 심겨온 믿음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참으로 구원받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시험을 견딜 길이 없는 것을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에는 큰 상이 따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빌라드리아 교회를 향하여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인내로 시험을 이기는 것.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는 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시험으로부터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지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키며 승리하여 이기는 자로서 발견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처참하게 시험에 쳐서 넘어진 그러한 기록들로 저희의 삶에 점점이 박혀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그러하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일으켜 주셨으며 오늘까지 일어나 다시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러하나 주님의 뜻은 우리가 계속 이러한 시험에 넘어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우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며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을 원하시오니 저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이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 잘하였다고 충성된 자라고 인정함을 받는 자리로 저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